방금 소개받은 김학준 형제입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한 세네 번 방문한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체육대회도 왔었고요. 혹시 저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인 걸로 믿고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좀 지난주에 숨쉬기 운동하다가 어깨를 좀 다쳐가지고요. 지금 금요일날 물리치료 받고 또 뭐 침도 받고 지금 또 아파서 좀 진통제 좀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부터 정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설교를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저 부족한데 자꾸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첫 번째 이제 부탁하셨을 때는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아, 전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부탁하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 일주일간 생각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 못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일주일밖에 시간 안 주시더라고요. 토요일 밤 11시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야, 이번엔 좀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곧장 이제 문자메시지 보내고 일주일 동안 한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많은 양서도 읽었고 성경말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은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로 생각하고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자리가 이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진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세미나는 좀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 스크린을 보고 하는데 저를 안 보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다 저를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가기는 갑니다. 좀 그래갖고 스타일이 좀 달라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약간 떨리기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돼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 원래 이 무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베개하고 이불에는 항상 이 부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진학을 하면서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장로교로 이제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뒤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로 저희 집안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뭐 형제들은 아직 킹제임스는 안 보지만 하여튼 저랑 관련된 가족들은 지금 다 킹제임스를 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성락교회 그 베레아에도 좀 있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에도 있어봤는데 항상 이 성경 말씀과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이게 사기가 아닌가, 그런 걸로 많은 방황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정 목사님 소개로 킹제임스를 알게 되고 또 바른 양서들을 읽고 그로 인해서 또 말씀을 또 바르게 보게 되니까 이전에 가졌던 내가 사람에 대한 오해였던 거,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된 판단이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은 바른데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번은 뭘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아니다 싶어서 적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편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주제를 고르게 됐습니다. 이전에 정 목사님 외로 다른 형제분들이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뭐 믿음, 그 다음에 뭐 일꾼, 성화, 뭐 하실 말씀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또 그에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주제를 약간 좀 포괄적인 걸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이 세상은 타락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그렇게 해보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하게 될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뉴스를 볼 때요. 다른 때는 생각 안 해요. 뭐 회사 일하다가 뭐 정신없기 때문에 사실 세상일 생각할 적이도 없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한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20년 전 또는 10년 전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그냥 그려르니 하고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아 세상은 그려르니 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 생활하실 때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졌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세상의 특징으로 하나 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살기가 상당히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일단 뭐 세탁기도 있고요. 그죠? 냉장고도 있고. 그가 오랜 시간 전에는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아이템이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제 어제 대전에서 올라오면서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이제 냉장고도 열기 전에 이 안에 내용물이 뭐인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냉장고도 나온대. 이제 여는 것도 귀찮아서, 왜냐면 예전에 열고 확인했는데, 이제 열어서 열기도 전에 이제 이 안에 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은 진화론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지식을 습득하면서 점점 상당히 고등한 동물로 변하고 있다고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인간에게 주어진다면 인간은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성경 한 구절을 딱 짚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성경의 그 전체 시대에 걸쳐서 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다니엘서 2장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건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더라. 하고 쭉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돌이 와서 그 형상들을 다 부수는 게 나와요. 이 시대가 상당히 성경은 지금 현재 두세 절밖에 얘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시대의 텀은 상당히 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해석하는 이 시점에서 정금이라고 하는 거는 바빌론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시대인데 어디까지 가냐면 한 두세 절만 넘어갔는데도 벌써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롯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항상 주실 때 의미 없는 단어 이런 거는 쓰시지 않는다고 저는 기존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변화를 보십시오. 한번 물질이 상당히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비중이 낮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쇠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나아졌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돌이 와서 그 진흙을 그 돌이 와서 다 부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근데 점점 쇠퇴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빠졌다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로잡아서 새로 세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산산이 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쇠퇴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에 따라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인간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학기술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공학을 하지만 이전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조금씩 조금씩 더해지는 게 과학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많이 아시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국립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 밑에 뭐 수만 명의 박사들이 그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었어요. 좀 세상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좀 배움은 없었지만 지혜가 있었다. 박사학위 10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밭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현상으로 들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편리해지죠. 근데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발달해야 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식이 증가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또는 그거를 다른 말로 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좀 의미가 조금 다르게 주신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 예표로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그림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 도다 이런 표현도 있듯이 상당히 지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땐 세상 지식이 증가하면 인간은 퇴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 지식이 증가하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둔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우둔해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됐어요.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젊은 층에서 상당히 개성 있다, 용감하다, 멋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일반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점점 우둔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뒷받침하는 형상이에요. 또 하나 과학 기술이 우리가 이제 뭐 발달한다고 하는데 테레비, 핸드폰,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상당히 우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사람을 아무 생각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공학을 하지만 과학기술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상당히 좋아요. 저도 내비게이션 써요. 제가 부정하면 그거 안 써야 되잖아요. 저도 새로운 데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이기들을 쓸 때 그 안에 숨어있는 단면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듯이 쓰지 말고 우리가 그 단면에 숨어진 어떤 그런 뜻들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가 없었을 때는 어디 놀러 가려면 내가 여기서 경포대로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이만한 지도책 찾아다가 거기서 하고 막 마크하고 아 여기는 갈림길이고 헷갈리니까 여기는 어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쓰세요? 뭐 어딘지도 몰라도 그냥 목적지 딱 하면 알아서 쭉 갑니다. 좌로 가세요 하면 좌로 가면 되고 우로 가세요 우로 가면 되고 이게 사람이 아무 생각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 동료가 학회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처음 가는 데서 한번 찍었답니다. 찍고 갔는데 아니, 가니까 바다래요. 바다. 학회를 가야 되는데 바다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 내비게이션 상당히 좋으면 괜찮은데 불량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좌로 가는 게 맞는지 우로 가는 게 맞는지 이전과 같이 확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네 가지를 주셨더라고요. 일주일간 한번 생각해보니까 숨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추가로 하나를 더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성이더라고. 이성. 이 네 가지는 동물한테는 없는 거예요. 동물한테는 이성이 있지 않습니다. 본능만 있을 뿐이지. 왜 이성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분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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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성도 같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님께서 24시간 옆에 붙어서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하고 정말 정말 모를 때에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성을 무시하라고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못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르면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고 한다는 게 일반 교회에서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주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분별하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겠습니까? 항상 이전 기록을 늘 살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칭찬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스타트가 이성에 의해서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르게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의 세상 것들 발전했다고 하는 세상의 도구들을 쓰다 보면 우리 자신 자체가 다 이성이 무감각해집니다. 저도 잠시 베레아에 있었어요. 성락교회에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 한 18년 전. 정말 친구 따라 장로교회에 있었다가, 장로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교회 소유권 가지고 이렇게 싸우시는 거 보고, 제가 그 뒤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가, 그, 친구 따라서 이제 친구가 이제 베레아 한번, 성락교회 한번 갔죠. 그때 제가 이단인지 몰랐어요, 잘. 근데 갔습니다. 가서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뭐 방언을 받는데요. 그 방언을 받으러 무슨 뭐 집회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앉아 있으니까 뭐 할렐루야를 뭐 100번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 할렐루야 뭐 한 4~5번 하니까 뭐 혀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방언을 받았다고 아주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쳐가지고 난 도대체 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너는 모른대요. 통역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통역을 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저도 그 성락교회를 그냥 나왔습니다. 나오고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네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친구가 말을 못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근데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무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단 거짓 교리들이 탄생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 갔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구역장님이세요. 그래서 갔어요. 이제 성락교회 접고. 이제 부모님 따라, 저희 이제 식구들이 다 따로따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 게 이제 순복음교회인데, 아, 거기 가니까 뭐 맨날 어디 뭐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맨날 뭐 바라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맨날 바라만 보다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이. 이런 게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혼돈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무지해져서 우둔해져서 피리 부는 사나이들 따라서 정처 없이 떠돌아갑니다. 그럼 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바닷가를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북쪽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북쪽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나는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왁구가 딱딱 맞는지 저는 이제 볼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것을 한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동료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저 천주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야, 너 네가 알면 얼만큼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개신교인데 로마 천주교를 세계여행 하다가 이제 바티칸을 가게 되잖아요. 바티칸 가서 미사부를 보고 놀랬어. 놀래가지고 개신교는 아니다. 천주교가 진짜인 것 같다. 왜? 아,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저 많은 사람이, 저 안에도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저기를 가느냐. 이건 나만 모르는 뭔가 저기 있는 것 같다. 세계여행 마치고 와서 천주교를 개종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을 좌인지 우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포용적이면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추구하게 돼요. 우리도 거의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생명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바른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른 말씀, 바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옆집 또리 아줌마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는 본인 자신하고 하나님밖에 대면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서 저거 따라갔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항상 너 분별하면서 살아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단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른 책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과를 찾으려면 냉장고 가서 찾아야지 쓰레기통 가서 찾지 말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아, 이게 틀리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사과를 찾으려면 냉장고 가서 찾아야지 쓰레기통 가서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에 사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의 논리 구조로 따지면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사과가 부패되어 있거나 남이 먹다가 버린 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과를 찾지 말고 제대로 된 사과는 냉장고를 열고 찾으라는 겁니다. 일부러 쓰레기통 가서 나 내장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 사과 드시는 분 있어요? 저번에 뭐 뉴스 보니까 1년 동안 쓰레기통에 있는 거 음식만 먹었는데도 여태까지 잘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말로 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근데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한번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아주 많이 이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기록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으면 아예 쓰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 말씀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최초로 말씀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창세기 한 3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확실히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확실히. 어정쩡하게 죽는 게 아니라 확실히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쭉 가서 보시면 이브가 뱀한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3절이야. 3장 3절 한번 보세요. 쭉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 쭉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을 바꿉니까? 염려한다. 염려한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브가 바꾸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간교한 질문을 하죠. 간교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브가 말을 조금 바꿉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바꾸는 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일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예시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계시록 가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 이브는 고통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만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장 6절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그 말 바꿈에 대해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이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역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개역을 보면 여기를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게 상당히 문맥상 논리 구조가 맞지 않아요.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걸로 바꾸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교회로도 이제 뭐 바꿔서 얘기를 해요. 이게 말씀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선 말씀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이스라엘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단들은 이런 거 가지고 거짓 교리를 또 만들어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전통 마소라 본문 또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 이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진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진리는 그 안에 0.0001%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진리의 0.001% 거짓이 있다는 건 초등학생도 거짓이 없다는 건 아마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구분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성경을 보존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 가짜입니다. 그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존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몇몇 저기 뭐 아프리카 어떤 오지 마을 어떤 한 부족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을 아마 보존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공평하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적인 공평이에요. 그럼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위에서 성경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공평하다는 것도 뭘 얘기합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식이 있어야 읽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읽고, 지식이 없으면 못 읽고, 이것도 사실 하나의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우리가 근처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뭐냐면 쉽게 쓰여져 있을 걸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구분하셨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파를 쫓아다니고 어떤 대가를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킹제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며칠이 걸렸습니다. 며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 아내는 5분만 하더라, 5분만. 뭘 보여줬냐면, 성경책을 보여준 건 아니고, 이 비교 테이블 있잖아요. 개역하고 뭐 한 거라고, 아니, 개역하고 황제형하고 비교한 거. 그거 쭉 읽어보더니, 어, 이게 맞네?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지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지만, 요즘 저희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Back to the basic이에요. 기술은 발전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뒤를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자 우리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단순하게 주신 거예요. 어렵게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그냥 책꽂이에다 이렇게 꽂아주실 겁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분별을 하라고 하셔놓곤 또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책 갖고. 왜냐하면 이 혼탁한 세상, 이 혼돈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왜 공부하세요? 내가 성경을 왜 공부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수험생한테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걔는 목적의식이 딱 있어요. 아, 대학 가려고 합니다. 딱. 지금 고3한테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걔는 연말에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서 그냥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희 이쪽 뒤쪽 관련된 내용만 성경에서 이 뒤쪽 관련된 내용만 읽으면 되겠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너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예시를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니까 그거를 표본으로 삼아서 나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현재에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바른 성경을 지키고 나의 바른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태로 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게 막 그냥 공부한다, 지식 늘린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따지자면 뭐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다 천국 갈 텐데, 분명히 거기에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연적으로 성경은 계약서라고 생각해요. 계약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약서를 하나 주세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이나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서 읽어보시죠? 전세 계약은 이제 뭐 그냥 루틴한 거니까 그냥 대충 하지만 매매 계약서는 조심해서 보시잖아요. 매매 계약서에서 그 효력이 발전하는 시점이 중간보다도 마지막이에요. 내가 이거 마지막 계약이 끝났을 때 나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그것 따지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약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인하셨어요. 우리한테 주고 너 사인할래 안 할래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인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까 안 합니까? 뭐 매매계약서 체결할 때 돈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계약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중재자로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 내가 어떤 집을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그냥 그거 너 그냥 너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계산해 줄게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이해하면 교리적으로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약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서에 이 계약은 한 번 맺으면 무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조폭들이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그 우월적 지위에 따라서 사실 나중에 법원 가면 무효화될 수 있지만 그런 특정한 상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계약은 한 번 맺으면 무효화가 안 된다라고 성경 구절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 받으면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최종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봤을 때 보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지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보상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서 살게 되면 보상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뭐 비유로 말씀하시 비유로 이제 많이 하고 뭐 비유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성경에서 비유는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저도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맞는데 왜냐면 계약서도 그러잖아요. 계약서를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예들을 한번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성경관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전개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 방법만 딱 옳다고 저는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요. 제가 이거 이제 어떤 글에서 카피를 한 건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에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분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 이게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슬슬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바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생명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에 대해서는 이기주의적이며 단호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입장을 무식하게 이기적이고 단호한 입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하니까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아니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성경에서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길은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를 보면 목사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사악한 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믿음 가지고 핍박을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전 핍박은 당한 적은 없어요. 좀 이제 저도 이제 대전에서 좀 전도를 하긴 하는데 멸시를 당하는 적은 있어도 멸시도 그냥 뭐 간단한 멸시지 저한테 뭐 이상한 거 뿌리고 이러진 않아요. 간단한 멸시지 그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멸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멸시를 받았어요. 그죠? 병도 들었고요. 그죠? 병도 들었고 바다에서 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냄새나고 스키창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죽을 때쯤 가까워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로마에서 바울이 세 번째 재판을 받은 다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때 이 구절을 쓰는 시점이 거의 죽음이 임박해서 쓴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썼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죽을 때는 진실을 얘기하고 죽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다 숨기고 있던 것도 죽을 때 되면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사도바울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요.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나는 증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나는 주님에 대한 증거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나는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지켰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중에 죽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 논리에 따르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 그러면 이 단어의 끝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뒤로 갑자기 이후로는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돼요. 바로 이후로는 아픈 과거를 얘기하고 이후로의 뒤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증거를 다 마쳤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나는 모두 다 했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주실 걸로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가까웠다고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는 이후로로 이제 쓴 단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이후로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지금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바보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똑똑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핍박할지는 몰라서 나는 바보같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동수 목사님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고생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걸어다니는 일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풍토병도 알았었고 그 스키창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뭐 먹을 걸 제대로 먹고 다녔겠습니까? 그러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증거하고 살았는데 나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도 썼는데 고린도전서에 이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것 같은데 5분만 더. 제 아는 이제 좀 이제 믿음이 이제 좋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 이제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갖고 새벽 예배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몇 년간 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다른 교회입니다. 제 이전에 다니던 장로교인데 저한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지? 딱 그렇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바로 그분한테 대답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가고 나서 끝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일들이 닥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약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알기 원하시면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라는 것. 오늘 좀 준비한 건 더 있었는데 시간상 다 못하고 제가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맥이 좀 끊긴 면이 있긴 한데 예.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